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는 내용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신 내용은 모두 세 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임금과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종과 또 다른 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금이 한 종에게 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주죠. 자꾸 이 단위가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5조나 6조쯤 이렇게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탕감을 받았던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식으로 그냥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 그 빚을 용서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갖다 가두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세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임금과 종사의 관계도 있고, 종과 종사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류의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관계는 동료들 사이의, 동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쯤 구워준 사람, 그리고 1,000만 원쯤 빚을 졌던 사람, 그와 비슷한 동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 나오는 동료들은 뭐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보면 다 각기 동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도 보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꿔쓴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형편이 다르죠. 여기 나오는 동료들도 아마 경제적인 형편이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게 다 각기 다를 것 같아요. 다만 동료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임금과 종은 동료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동료는 동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이 일을 쳐다보고 처리했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 일부러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한 돈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이 그걸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나오는데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딱하게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좀 슬프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심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반대말이 기쁘다, 기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이건데, 그거의 정반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장인 17장에도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와 지금 여기 나오는 몹시 딱하게 여겼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근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하게 여겼던 대상은 누굴까요? 무엇에 대해서 딱하게 여겼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나왔던 등장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1,000만 원 구워줬던 사람이 있고 그걸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뭘 딱하게 여겼을까? 한편으로 보면 야, 1,000만 원 구워줬던 사람이 돈을 못 받았네, 참 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하고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하튼 과정이 어찌 되었든 지금 돈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하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얼핏 생각할 때는 이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얼핏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저 녀석이 5조 6조씩 되는 돈을 탕감 받았는데 고작 천만 원 그 안 갚았다고 사람을 감옥에 가도 이래서 그 한 5조쯤 탕감 받은 사람 이 탕감 받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분노했다, 화를 냈다 이게 아니라 상황을 딱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이 상황이 딱하게 됐네. 돈 있으면 갚을 텐데 못 갚아서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일 텐데 저 사람도 힘들어할 텐데 또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이제 처자식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딱하게 여겼다는 것이지 왜 용서를 안 해줘? 이러면서 저 사람을 이 용서 안 했던 사람 또 이 천만 원 빚을 탕감을 안 해준 사람 뭐 5조 6조쯤 본인은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막 분노하거나 저게 인간이 맞아?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달라요. 저 사람 용서를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해서 뭔가 행동하는 것과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갚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딱하게 여겨서 뭔가를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하게 여긴 다음에 이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뒤 행동을 보면 31절 뒷부분에 보면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중요한 점은 이 돈을 안 갚아준 사람 있죠? 돈 안 갚아줘. 돈을 용서를 안 해준 사람. 자기는 5조 원이나 탕감 받았는데 그 천만 원을 탕감 안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용서해줘야 돼. 너 탕감해줘야 돼.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거를 탕감해주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권리죠. 그 내가 아무리 5조를 탕감을 받았어도 내가 돈을 천만 원 꽂았는데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동료들이 가서 너 그거 용서해줘야 돼. 용서 안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누구를 찾아가냐면 임금을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상황을 다 일을 다 알렸다고 돼 있죠. 일을 알렸다고 돼 있는데 사람마다 이것도 느낌이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료들이 임금에게 무엇을 알렸을까요? 1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맞는 생각이긴 합니다. 당신이 그 5조 원씩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준 그 자식이 그 인간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딱하게 여긴 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임금을 찾아가서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저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임금님께서 5조 원이나 빚진 사람도 탕감을 해주셨는데 저 감옥에 갇힌 사람도 좀 살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좀 감옥에서 나오던 살 길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었던 저런 얘기가 되었던 동료들은 이게 지금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못 갚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한 5조 원, 6조 원 탕감받은 사람한테 아무런 권면도 안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용서해 주고 조금 그래도 빚을 갚을 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감옥에 넣으면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핵심은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뢴 겁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한 가지를 제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동료들은 임금에게 앞에 나온 사람처럼 1만 달란트, 5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이 종들도, 이 동료들도 임금에게 뭔가를 탕감받은 사람들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입장을 생각해보면 혹시 이 동료들도 앞에 나온 그 종에게 뭔가 돈을 꼬아간 사람일까? 나도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갈지 몰라. 이런 입장이었을까? 그래서 이걸 해결책을 찾다 보니 저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는 나도 감옥에 갈 것 같고 임금한테 좀 사정을 해보자.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걸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입장과 형편이 있어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 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또 말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임금이 주인이 하는 행동이 32절에 나옵니다.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사람 있죠? 5조 원, 6조 원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악한지 설명을 하죠.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금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근데 너는 왜 은혜를 안 베푸느냐. 네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럼 너한테 비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빌기에 내가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너한테 비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그 사람의 빚을 그거 천만 원인데 탕감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네가 탕감해주는 게 맞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탕감을 해주셨으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도 탕감해 줘야지. 너도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너 용서받았으니까, 탕감받았으니까 그까지 그 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서 용서해 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냥 함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너 가서 용서해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노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똑같죠. 이 사람이 천만 원 안 갚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다시 불러서 너도 감옥에 가라 하고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은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를 보면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서 고문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여러분, 5조나 6조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렇게 안 했다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데려다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예로 팔아버리든 아니면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더 심각한 방법을 취하든 그래도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감옥에 가둔 거나 아니면 옥졸들에게 넘긴 거나 이건 굉장히 약한 정도의 형벌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유의 장면이 다 끝납니다. 이 모든 비유가 다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셨어요. 35절입니다. 사실 비유 내용을 잘 몰라도 35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달리 표현하면 이거 가정법이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하시는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엎드려 빌지도 않는데,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를 찾아와서 엎드려 빌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하라는 건데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신 거죠. 네가 형제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려면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형제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네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팍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네가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도 그 용서 취소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미 탕감 받았어도 그거 다시 빚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는 나한테 뭔가 해코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천만 원 꿔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갚아야지. 그 사람이 나를 때리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돈 갚아야죠, 그냥. 그것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너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질 거야. 여지껏은 용서하셨지만, 탕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거 이제 없던 일로 하신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거보다 사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그건 듣고 말면 그만이지만, 시간 지나면 더 바뀌고 잊어버리고 그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동하시는 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한 두어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를 범한 자와 관련된 세 가지 설교를 정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나에게 죄를 범한 뒤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다음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핵심 메시지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뭔가 유익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사람이 돈을 갚을 거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용서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또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보면 용서 못합니다. 사람을 보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시길래 아우 이렇게 남편에게 잘해주시니 그랬더니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꼬라지도 보기 싫다. 젊었을 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꼬라지도 보기 싫고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한다. 두 분 다 천국 가셔서 참 감사한 일이죠. 허권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람피고 두들겨 패고 돈도 안 갖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해주시길래. 아니요, 사람 보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은 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주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빚을 지고 살아본 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빚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제 천만 원 빚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빚은 탕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임금이 한 5조 원 그 탕감해 준 사람한테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이면서 너 내가 너한테 5조 원 내가 준 게 있으니까 그 중에 1000만 원 까주고 저 사람 거 내가 대신 탕감한 걸로 한다. 이렇게 하실 건가?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빚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걸까? 그걸 탕감 받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자기한테 돈을 꿔준 사람, 그 사람이 설령 옥졸들에게 붙여있는 상황이더라도 다시 찾아가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돈을 갚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만약에 임금이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내가 너의 빚도 탕감해 주겠다.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줄 권한이 있나요? 임금이 꽂은 건 아니잖아요. 임금이 꽂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옥졸들에게 붙잡힌 5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돈을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는 이 사람이 탕감을 해줘야 용서를 받는 거지, 탕감을 받는 거지 임금이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임금이 큰 권한이 있어서 그 빚을 싹 없는 걸로 해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건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탕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싹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빚을 져놓고 나서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상대방에게 네가 왜 나를 용서를 안 해? 네가 용서 안 하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사람한테 항상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이 사실도 항상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서 감히 주제넘게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5조 원 탕감받는 사람에게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항상 취해야지 용서하라고 막 강하게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의 허물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크게 용서받았음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들이 죄사함받기를 원할 때에 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고 정말 깊은 또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음에도 주께서 우리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 나에게 손에 끼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또 찾아와서 그 죄와 허물을 덮어달라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은혜 받은 자로 또 용서하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